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이는 매우 큰 성과라며 미국과 중국의 모든 무역관계 역사를 통틀어 이루어진 것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늦어도 7월 16일까지는 국제식품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 가공식품들에 대한 수입 규제를 곧 해제할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는 또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의 중국 수출길도 열었습니다. 이 밖에 양국의 100일 행동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 소유 금융업체들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투자를 위한 면허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적극 개방할 계획입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미국의 무기 수입으로 미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그동안 미국 군수업체들로부터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기, 상륙 강습 차량 등을 사들였다며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의 군수 조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이완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타이완은 미국의 7번째 군수품 수입국이었으며 해마다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군수 물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다국적 군이 괌에서 진행하던 합동군사훈련이 프랑스 상륙함 좌초 사고로 돌연 중단됐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일본, 미국은 국제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항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훈련이 중단된 가운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전격 경질한 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헌법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만일 자신이 조사 대상일 가능성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코미 전 국장을 경질했을 것이라며 그는 과시하기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권한대행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트럼프 선거 진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과정에 간섭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의회에 알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북극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 측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의 이 같은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열린 북극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과잉 생산 등을 억제하기 위해 29개 성들에 대해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허가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최근 25개 성들의 적색 경보를, 나머지 4개 성들에는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 사업 계획들이 심각한 생산 과잉이나 환경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에너지국은 전력 소비 둔화로 화력발전소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문제는 미국 정보당국의 현안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It is the highest priority, one of the highest, if not the highest priority,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국 새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양국 간의 변함없는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미 정보당국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It is the highest priority, one of the highest, if not the highest priority,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at this time. A great deal of effort is being spent relative to how.
코츠 국장은 11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코츠 국장 외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 안보국 NSA 국장,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DIA 빈센트 스튜어트 국장, 로버트 카딜로 국가지리정보국 NGA 국장, 앤드류 맥케이브 연방수사국 FBI 국장 대행 등 6개 정보기구 수장들이 출석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잠재적인 실존적 위협이자 점증하는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로 향상되는 핵과 미사일 능력,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격적 태도를 꼽았습니다.
North Korea is an increasingly grave national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its growing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combined with the aggressive approach of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시도하고 있고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위한 초기 조치들을 취했다는 지적입니다.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은 언제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북한이 그런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What we've not seen them do is do a complete end-to-end test of an ICBM with a nuclear device. In the closed session, we can talk about how close.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미사일 발사, 대륙간 범위, 소형화, 재진입 성공 등을 모두 실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문제에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aken action inside the agency. I've stood up a Korean mission center to draw the best minds, the most innovative, creative people from across our agency, and I'm sure we'll have others join in from across the intelligence community.
코리아 임무센터는 CIA의 가장 뛰어나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영입할 것이고 다른 정보기관들에서도 인력이 참여하며 북한 관련 해외 정보 수집과 김정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충돌이 일어나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하기 전에도 이미 한반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과 자산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댄 코츠 국장은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국제 제재에 저항하고 있고 숙청, 처형, 지도부 교체, 기본적 인권 제한, 정보 통제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집중 대응하는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정보관리들은 CIA 내에 유일한 개별국가 전담조직이 생긴 건 주목할 만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식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당국자들은 CIA의 코리아 임무센터 설립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험성을 자각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ne is the awareness of the growing danger of Nor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interests.
CIA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기존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인식도 한몫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 정보관리는 B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면서 CIA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관리는 CIA의 북한 분석관들은 그동안 한국 등 국가들을 다루는 지역별 그룹과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 등 기술적 사안에 집중하는 기능별 그룹으로 나뉘어 필요에 따라 모여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코리아 임무센터 설립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다른 주제를 들여다보던 전문가를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북한 문제의 모든 측면을 들여다보는 상설 조직을 만든 건 처음이자 그만큼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각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전담하는 센터도 두지 않은 CIA가 북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know it's kind of interesting that there's not a separate Russia center or a Russia, a China center. Obviously, both of those.
이어 CIA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북한의 최근 주장을 예로 들면서 미 정보기관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북한 등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CIA usually doesn't do things to send a signal. They do it because they think they need it.
클링너 연구원은 CIA의 이런 움직임은 순전히 필요에 의한 것이지 특정 신호를 보내거나 시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급박한 외교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1일 확정한 청와대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청와대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이 국가안보실로 일원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흡수됐습니다.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 2차장을 겸임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폐지됐습니다. 전 정부에선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총괄사령탑 역할을 하면서도 외교안보수석실은 정작 비서실장 산하에 있어 혼선이 발생했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개편은 국가안보실 기능을 대폭 강화해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향후 임명될 안보실장은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남북관계와 외교현안,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문제를 관리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부처 간, 부처와 청와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외교안보 사안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모든 게 NS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수석실을 당연히 합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그게 당연하게 되는 거였어요. NSC로 통합하는 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그 업무는 똑같이 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뭐 부서가 없어졌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채널을 일원화시켰다는 게 가장 큰 그 목적이죠, 이번에. NSC 산하로 다 묶어버리니까.
국가안보실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 정부 시절 군 출신 인사가 독점했던 안보실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자문 단장을 맡은 정의용 전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비롯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으로 정책실장이 부활됐으며 청와대 비서실을 일자리 기획, 자치분권, 균형 발전, 사회적 경제, 주택도시 등 정책 의제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과 통합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변경됩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1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비서실을 개별 부처 대응해서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 대사에 대한 인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중대사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미대사엔 국가안보실장 물망에도 오른 정의용 전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에 파견할 특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특사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중국 특사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일본 특사엔 역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그리고 러시아 특사엔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방점을 찍으면서 미국과도 긴밀히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접근 폭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진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과 상임의장,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현재 베이징대 방문 교수로 활동 중인 이 전 장관을 김영권 기자가 서울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남북관계라든가 대미관계, 핵 문제 어떻게 풀 것으로 박사님은 예상하십니까?
대화를 통해서 일정하게 아무튼 이 상황 악화를 막고 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되 현재 국면에서는 아무튼 상황 악화를 막고 새로운 상황 전진을 위해서는 대화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책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 또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포용 정책을 그러니까 엔게이지먼트 팔러시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 9년간의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두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왔던 한반도 상황이 이제 북핵 상황이 악화돼 있고 남북 간의 엄청난 충돌 속에서 좀 국민들이 불안하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보다 더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국민적인 그런 여론도 형성돼 있고 또 유엔 인권결의회 여러 차례 또 이렇게 찬성을 했고 이런 변화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상황에 맞게 또 북한 같은 경우 과거에는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서 지원이라는 것이 인도주의적으로 필요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북한 경제는 그때보다 좀 꽤 많이 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이나 북이나 경제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공동 이익을 낼 수 있는 것. 네. 또 한편으로 그것이 네. 즉 경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것이 또 지금 북핵 문제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새로 변화된 상황들을 네. 반영해서 네. 반영해서 보다 실용적이고 네. 현실적인 정책을 쓰지 않겠는가 그 네. 과정에서 대화를 재개하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아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아는 분이라서 네. 미국과 아마 조율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압박 기조를 가고 있고 문재인 새 정부는 북한과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려 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충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과연 어떤 방법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압박과 제재도 계속 나름대로 구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진정 제대로 된 그런 그 대화를 한번 해봤는지 지금 사실은 김정은이를 만나본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핵을 갖다가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건 다 우리가 예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김정은은 그 우리가 완전히 비합리적인 인물로 전제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김정은을 한 번도 설득해 본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망나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망나니인 사람을 그렇게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해두면 그가 더욱더 핵무기에 의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일단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군지 상대방한테 우리가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는 이것만 해도 아마 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거다. 거기서 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북핵 문제가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보다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사업가로서 그야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상황을 돌파했던 적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강경과 온건사의 폭이 상당히 넓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강경할 때는 훨씬 더 과거보다 강경할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서로 간에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네.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여건, 네. 그다음에 그런 룸이 네.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기회로서 주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뭐 코리아 패싱이니 그래서 어서 이 그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하루빨리 조속히 만나서 여러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관과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엇박자가 남은 이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좀 조율이 있은 뒤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견해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한미정상회담은 빨리 열리는 건 좋긴 한데요. 그런데 네. 양쪽이 서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 쪽도 아직 동아태차 간보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도 실무 차원에서의 준비도 필요하고 대통령의 의지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의제들을 잘 정리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 역시 아직까지 이제 뭐 내각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네. 그런 걸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서로가 네. 적당한 시간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어져 뭐 예를 들어 한미 간에 지금 이 동맹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늦어져도 안 되지만 너무 급히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것도 네. 그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 사이에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특히 한국 국민은 굉장히 그 자존심, 주체의식이 강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건드리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일방적으로 네. 북핵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대북 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아, 한국 정부랑 의논하고 한다라는 자세, 네. 협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한미 관계가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잘못하면 굉장히 강한 그런 네. 이 거부 정서를 갖다가 유발시킬 네. 수 있다는 거 꼭 나름대로 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도 이제 큰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재개될 수는 없겠죠. 네. 이 문제는 또 이 남북 대화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과정에서 이제 북핵 문제에 일정한 이제 진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이제 아마 남북 대화도 하지만 한편으로 북핵 문제가 뭐 육자회담이 재개되거나 이런 식의 진전 방향으로 네. 방향을 틀면서 네. 함께 이제 풀려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러나 북핵 문제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네. 남북 관계만 움직이는 거는 현재로서 쉽지 않은 거고 또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네. 북핵 문제를 일정하게 진전시키면서 네. 그 과정에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새로 출범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한 관계 전망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튿날인 어제 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비교적 상세했다며 한국의 새 정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사실을 1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반응으로 구체적인 득표율까지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졌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 후보 13명이 출마한 사실과 후보자들의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경우 한국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네 문장짜리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12년 한국의 18대 대선 땐 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 결과를 보도했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이름과 득표율을 빼고 달랑 한 문장으로 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처럼 북한이 문 대통령 당선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한 데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우리 전국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조기 선거가 치러졌다고 이런 사실관계를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우리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유진 부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반응이 남북관계 진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1992년과 1997년 대선 땐 논평을 통해 이번보다 더 길게 발표했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시엔 북한 매체들이 남북 간 산적한 과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반면 이번엔 당선 사실만을 보도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대통령 당선 기사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글들을 내보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개인 명의의 글을 싣고 미한연합군사훈련과 대북심리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10년 5.24 조치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요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되풀이한 겁니다. 숙명여대 김진무 겸임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 포용 정책의 발전적 계승을 표명한 문재인 정부가 전임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대북 강경책 전환 여부를 탐색하고 압박하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 메시지를 주면서 서로 압박을 한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자기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어떤 미국의 대북 압박을 중간에서 좀 완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대북 정책을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당국 차원이 아닌 개인 명의의 글과 같은 형식을 택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앞서 주장했던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의 북한 최고 수뇌부에 대한 테러 시도 적발과 관련해 이병호 한국 국가정보원장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테러범에 대한 형사소추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북한 중앙검찰소가 최고 존엄을 노린 테러의 조직자와 가담자, 추종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중앙검찰소 성명은 미 중앙정보국의 조직자들과 한국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을 거론하며 북한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대상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아는 바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 23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 11위에 올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집계한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북한이 23위에 올랐습니다. 평가 대상은 모두 127개 나라로 북한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랐습니다. 군사력 지수에서 북한은 0.432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50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며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한 것을 뜻합니다. 북한 군사력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규군은 약 70만 명, 예비군은 약 450만 명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탱크는 약 5천 대, 야포는 견인포와 자주포를 합해 약 7천 문, 그리고 방사포는 2,400 대로 추산됐습니다. 그 밖에 군용기가 모두 967대, 해군 함정은 967척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전체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한국은 정규군 69만 명과 예비군 290만 명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북한을 앞섰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앞선 분야는 군 병력수와 탱크, 잠수함, 방사포, 야포 등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전체력 군사 순위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 중국,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 영국, 일본, 터키, 독일, 이탈리아가 5위에서 10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군사비 지출 순위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1, 2,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368억 달러로 10위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1년 동안 평균 35억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최근 북한에는 강원도와 함경도 등 20 내지 3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렇다 할 진화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장면이 미국 인공위성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미 연방 국립해양대기청 소속 인공위성이 4월에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보면 북한 곳곳에서 산불이 확인됩니다. 한국의 기상 전문가인 고려대기 환경연구소의 정용승 박사는 특히 강원도와 함경도에 산불이 많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함경남도에 많이 있고 또 강원도 그리고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에 많이 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계시, 화평군, 한북의 선봉군, 또 전내군, 세포군, 이천군, 고성군, 금강산, 금강군 등의 산불이 났고
산불은 지난 3월에 발생해 계속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강원도와 황해도, 평안도 10여 곳에 산불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4월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강원도의 대형 산불을 비롯해 북한 전역 30여 곳에서 산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용승 박사입니다.
3월에 뭐 10군데 정도 아니면 서너 군데씩 가끔 이렇게 산발적으로 났었고요. 본격적으로 난 것은 농사철이 시작되는 5월, 이번 달에 제일 많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이 발생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석 달간 강원도의 강수량은 평년의 50%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4월과 5월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상고온 현상까지 겹쳐 자연적으로 불이 났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주민들이 화전을 일구다가 불을 냈을 가능성입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화전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식량 배급이 중단되자 배고픈 주민들이 산속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화전을 일구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화전을 소토지라고 하는데 산간 지역에는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소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입니다.
산불 나는 그 주요인이 하나가 개인들이 그 부대기 파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개인 토밭 산에 파는 거 있잖아요. 개인 떼기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옛날만은 화전식으로 뭐 그렇게 하다 나니까 이 불이 더 자주 나죠.
산불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400배에 해당되는 327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 한국산림청은 진화용 헬리콥터 36대와 소방인력 9,000명을 투입해 나흘 만에 산불을 껐습니다. 한국 KBS 방송입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산불이 난 지 나흘째인데요. 다행히 두 곳 모두 산불이 완전 진화됐다고 산림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산불이 나면 소방당국이 헬리콥터, 즉 직승기를 동원해 불을 끕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소방용 헬리콥터는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이민복 씨는 말했습니다.
산불 나면은 그냥 군중동원식이지 뭐 기구가 없으니까 산림 경찰이 또 따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하는데 워낙 기구 자체가 없으니까 차량도 없고 뭐 소방차도 없고 하니까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올라와서 그냥 사부로 그냥 뭐 하다 말고 뭐 대책이 없습니다. 붙기 시작하면 헬리콥터 같은 건 진짜 그건 뭐 전쟁 때나 겨우 쓸까 말까 할 정도고.
북한에도 산불 감시와 진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5년 5월 31일 함경남도에 큰 산불이 났는데 지방 간부들이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논평을 통해 함경남도 요덕군의 경우 산림 감시와 통보, 군중 동원 등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날을 보낸 결과 산불이 발생한 것도 모르고 제때 끄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봄철 산불은 연례 행사처럼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함경 남북도를 중심으로 100여 개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에도 함경도와 백두산, 황해도에 큰 불이 났고 그해 3월에는 비무장지대에 불이 나 남쪽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산림은 산불과 다락밭 개간 그리고 에너지 정책 실패 등으로 날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1990년대 820만 헥타르였던 북한의 산림은 현재 554만 헥타르로 30% 이상 줄었습니다. 해마다 평양 크기의 산림이 사라진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국제적인 꽃 박람회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에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 문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7 고향 국제 꽃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국제 꽃 박람회는 부산 국제 영화제와 함께 대한민국 5대 축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 꽃 박람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입니다.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입니다. 이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국제 꽃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 고향꽃 전시관 1층에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청 마이스 산업과 강병희 팀장입니다.
국제 꽃박람회 기간 안에 같이 이제 이걸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인 남북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전시관을 구성하게 됐었고요. 이 전시관 내용에서는 교육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디지털 프로그램에 의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전시관은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 그리고 영상관,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체험 기능을 해가지고 터치 방식으로 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마을이 어느 특수 영상에 의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평화의 마을로 변화되는 이런 특수 시스템이 있고요. 현재 고정적인 그림이라든지 그 새, 꽃 등 이런 것을 색칠을 하게 되면 3D 영상으로 해서 그 새가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미래의 평화통일에 대한 꿈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특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좀 더 그 기능을 더 다양하게 이제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새들이 철책선 너머로 자유롭게 피어나면서 평화통일의 꿈을 보여주는 평화마을. 그리고 벽면을 누르는 순간 전쟁의 무기들이 꽃으로 승화되는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은 특히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색칠해 주신 거 스캔을 해서 입체로 화면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평화의 마을을 장식하는 네 그런 꽃이나 새들이죠.
요, 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쏙쏙 비비면 돼. 내려와요, 터치해봐. 아이고. 봐봐, 무기 내려오면 만지고, 만져봐. 지나가네, 지나가네.
꽃 박람회 현장에서 만난 통일 이야기, 이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려온 무기를 터치하면 꽃과 비둘기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가볍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도 있으신데 빨리 통일이 돼서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도 이렇게 자주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평화통일 꽃그림 그려봤는데요. 그림처럼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통일돼서 남북이 하나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로 사는데 꽃은 예뻐요.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더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일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양시는 남북의 접촉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저희도 아울러 미래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양시를 대표하는 게 이제 경의선 철도가 있습니다. 경의선이 그게 남북을 연결해 주는 철도 그다음에 자유로가 있습니다. 자유로도 이제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그 사이에 입지적인 그 여건이 고양시가 상당히 그 위치적으로 좋은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크게 그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꽃 박람회가 끝나도 이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이 전시관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고 갈라진 분단의 역사를 바로 보고 평화통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뭐 특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디지털 체험, 포토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터치시계 그러한 그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된 마을을 평화의 마을로 변화하는 그러한 특수 영상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의 그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든 뭐 어른이든 간에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미래의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조금 인식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소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파격 행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역시 오늘도 문 대통령의 출근길부터가 화제였습니다. 그 홍은동 자택에서 청와대로 출근하는 길, 방탄차를 타게 되는데 차를 타기 전에 시민들과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 찍기 요청을 했는데 역시 환하게 응대한 하루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출근을 지켜볼 수 있는 이례적 상황이 계속 뉴스가 되면서 오늘은 또 어제보다 더 많은 200여 명의 시민들이 출근길 배웅을 위해서 대통령의 동네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인파 중에 어제 저희가 그 대통령의 책이 인기리에 팔린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책 중에 하나인 이 운명이라는 책을 들고 와서 사인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역시 특유의 환한 표정으로 대통령의 이름을 적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대통령의 출근길 화제는 오늘이 끝일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일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민생 행보를 위해서 오늘은 헬기가 떴다면서요?
네. 청와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움직이는 첫 외부 행사에 대통령 헬기가 이륙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오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기하는 그 행사가 열렸는데요.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게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의 그 취임한 후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일자리 위원회에 설치였는데요. 그 지시에 이어서 민생 현장을 찾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인천공항공사 한켠에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대통령과 근로자들이 작은 의자에 똑같은 작은 의자에 앉아서 서로의 얘기를 듣고 좋은 일자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고요. 또 이들과의 인증사진, 그 셀카 출연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환호했던 인천공항 여행객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식판을 들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은 어떤 사진입니까?
네, 청와대 비서동 건물인 여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 직원 식당에서 대통령이 직접 식판에 점심을 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종이컵에 커피를 들고 그 청와대 안 작은 공원에 차담회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대통령이 식당으로 움직이면서 언론 카메라가 청와대 식당을 공개시킨 셈이 됐습니다. 청와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같이 점심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마주 앉게 된 기술직 직원들, 식사 초대를 받고도 한참이나 믿지를 못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집무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비서동의 여민관 집무실이라고 합니다.
이 취임 사흘째인 문재인 대통령, 오늘 나온 두 번째 업무 지시도 파격적이라는 반응이네요.
네. 그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호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네.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는 의미였는데요. 오늘은 제2호 업무 지시로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또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지시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고요. 2018년부터 일산 중고등학교 전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적폐청산의 제1호 대상이 국정역사교과서가 된 셈입니다.
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등의 폐단을 적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라든지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모두 적폐에 포함됩니다. 대선 공약으로 적폐 청산을 강조해왔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보수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료로 꼽은 것이 바로 국정역사교과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국정역사교과서, 획일적인 역사교육과 국민 분열을 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고 그 폐기 지시 이유를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5.18 기념식, 그러니까 1980년 5월에 광주 사태를 기리는 기념식을 말하는 것이죠.
네네. 그 북한에는 광주 사태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의 공식 명칭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일주일 뒤인 5월 18일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그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그동안 이 기념식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그런 종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재창이 아닌 합창으로 불려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하는 재창이 아니라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그런 합창으로 불려졌다는 의미인데요. 이 노래가 북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 나온다는 것이 국가보훈처가 재창을 반대해왔던 이유였습니다. 어제 국가보훈처장의 사표가 수리됐고요. 오늘은 문 대통령이 재창을 지시한 겁니다. 이 부분 역시 광주 유세에서 문 대통령이 광주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 지부에서는 환영의 반응을 냈고요.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와 함께 통합정신, 협치정신에 반한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취임 사흘째인데요. 벌써 국정운영을 평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네. 하나는 대선 직후 취임 첫날인 10일 조사된 여론조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것인데 취임 이틀간의 평가가 담겨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임 사흘째에 펼쳐보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적표 어떻습니까?
두 여론조사 모두 긍정적인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 취임 첫날인 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성인 1,0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8%가 잘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표했고요.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74.1%의 응답자가 잘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4명 중에 3명은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네네. 그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1.1%였는데요. 뭐 74.1% 그 앞에서 나왔던 83.8%만 봐도 뭐 두 배 정도의 국민들이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명박 그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초반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었는데 그 지지도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응답자의 16.1% 잘 못할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약을 제대로 지켜달라 한국 시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부분이군요.
네네.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이 한국민들이 바라는 국정운영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가 매겨진 겁니다. 응답자의 30.4%가 공약을 이행하라, 약속을 지켜라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국민과의 소통, 국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 국정운영의 공정성 순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겠다 이런 순위를 매겼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에서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세력의 지원을 받아 들어선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간의 2년에 걸친 내전은 예멘 국민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노르웨이 구호 전문가 젠 이글랜드 씨는 극심한 기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15년 3월 분쟁이 촉발된 이래 거의 4,800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됐으며 8,2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동시에 300만 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집을 떠났으며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약 1,900만 명이 구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1,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싸움은 경제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수입 식량과 의약품, 연료 등이 극도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도 예멘은 90%의 식량, 대부분의 연료와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는 싸움이 멈출 때까지 예멘이 인도적 참사를 자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예멘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4월 하순 미국 정부는 예멘인들을 위해 거의 9,400만 달러의 추가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이로써 2016 회계연도 이후 미국의 대예멘 인도적 원조는 총 5억 2,6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금은 식량과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원조 자금은 또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위생용품, 응급처치기구, 보건인력의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투로 인해 집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임시 거처도 제공됩니다. 인도적 위기의 주된 요인은 전쟁입니다. 미국은 예멘 국민을 위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통한 분쟁의 종식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적 물품과 상품이 전국 어디든 막힘없이 소통되도록 확실히 해줄 것을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어느 때보다 예멘 원조가 필요한 이 시기에 이 나라에 대한 지원 수준을 늘려줄 것을 다른 원조국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이신 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